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고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우리 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선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칭의라는 말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겠지요?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비록 내가 죄인이었고 비록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지만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무죄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기도 하고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무죄 선언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 무죄 선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 누구나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사실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요. 어릴 적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무섭고 아주 정말 포악해 보이고 흉측해 보이고 뭐 그런 따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다.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시커먼 악으로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데 속이 새콤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흉측한 범죄자가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뢰를 주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되고 더 화가 나고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또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늘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휘청휘청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괴로운 거죠.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움이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냈다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얼굴들을 보니까 그들의 눈은 매섭습니다. 아주 이글이글 불타오릅니다. 당장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이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가운데 돌멩이를 들고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그 여인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압박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도망할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자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젠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 첫째는 존재의 불안이 있다. 존재의 불안.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인간의 결론은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거부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죽음은 우리를 계속 위협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일 수 없는 불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단지 죽음은 끝이라고 한다면 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만드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섭지 않을 텐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와 짝하여 살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이에요. 도덕적인 불안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그 죄성.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도덕적인 불안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는 새까맣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고 미움의 생각이 있고 시기의 생각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악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불안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 공허는 속일 수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영적 공허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뻥하니 구멍이 뚫린 상태에 있는 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 공허, 영적 공허로 인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이 세 가지 불안을 다 갖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위협, 또 도덕적으로 아주 불륜에 빠져서 가늠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그 여인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여인, 떨고 있었던 그 여인을 봅니다. 내가 혹 그 자리에 있다면, 혹 내가 그 자리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자유하십니까? 나는 결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돌을 두르면 들었지 나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있는 그 여인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꿇어 앉아서 죽음의 위협 앞에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막강한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이성을 빼앗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폭행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의 삶과 행복은 완전히 내팽겨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마 가해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들킨 자들은 들켰기 때문에 불안하고 아직 들키지 않은 자들은 지금 더 불안하겠죠.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죠. 언제 또다시 미투의 일들이 일어날까? 언제 또다시 이 일들이 내 이름이 거론이 될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죠. 이런 일은 물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결코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피해자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연일 하루가 무섭게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런 추한 뉴스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정말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가해자들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이건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겸허하게 살필 줄 아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들과 빗대어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아주 마지막 무지막지하게 몰아넣어버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모습일까? 그렇다면 나는 의인일까?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의의 사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정의의 사도입니다. 누군 죄인한 사람이 없고, 죄인한 사람 발견하기 없고, 어렵고, 다 정의의 사도입니다.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우린 이 일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겸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지금까지 수치와 억울함으로 참아온 수많은 피해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이 악한 어둠의 영웅이 장악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 지은 여인보다 그 죄인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더 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 지은 여인은 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것은 누구냐면 그 죄인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앞다투며 여인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정죄하며 수치를 주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인을 이곳에 끌고 온 것일까요? 아니요. 진짜 정죄의 대상을 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음한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흠잡으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이 현장에도 간음하던 여인을 데려왔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꼼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여 보므로 그를 정죄하려고 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의 지성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죄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욕구를 견디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미투의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죄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은 것도 작지 아니하다. 작지 아니하지만 더 심각한 죄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 악마적인 죄, 이 악마적인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평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분명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를 살려줘라. 그녀를 용서해줘라.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이 일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인을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돌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던질 수 있는 절호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 교활하죠. 참으로 악마적이죠. 이런 꼼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저 이용만 하는 거예요. 여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강자는 어떤 자냐? 강자는 삶의 강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약점이 많은 자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감을 더 드러내는 거고 적극성을 더 드러내는 거고, 혹시 강점이 많은 자는 그 강점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라는 거죠.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약자는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늘 짓눌려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위축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늘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약자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강자나 약자나 할 것 없이 다 약자예요. 왜냐하면 강자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숨기고 싶은 죄가 많은 경향이 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어떻게 해서는 죄짓게 하죠. 그리고 일단 죄를 짓게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또 그에 빗대어서 자신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비난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주님이 심판하실 줄 믿고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그저 귀에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에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참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다가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처음에는 울림이 되다가 그것이 점점 큰 파도가 돼서 밀려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들고 던지려고 했던 이 돌을 하나, 둘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한 명, 두 명 떠나가는 거죠. 이 양심의 소리,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잔잔한 파도가 결국은 울림이 되고 그것이 파도가 돼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게 다가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스스로 양심의 법 앞에서 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을 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 견디지 못하여 돌을 내려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도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여인만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나도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참 많습니다. 눈을 뜨면 온통 죄뿐입니다. 눈을 뜨면 온통 죄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며 심판할 만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누구도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단편작가 스티븐슨의 작품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몸에 그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보호자이며 정말 자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흉측한 소문들이 계속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이든이라고 하는 일명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명을 쓴 사람이 밤만 되면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또 약탈을 일삼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언제 그를 만나게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경찰들의 총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려오기를 하이든이 잡혔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이든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하이든의 그 가면을 벗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굽니까? 지킬 박사입니다. 지킬 박사예요. 낮에는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지라도 밤에는 그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지킬 박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존경 뒤에는 갈등이 그를 비웃고 있고 착함 뒤에는 유혹함이 뿌리박혀 있고 겸손 뒤에는 가식이 노려보고 있고 사랑과 자비 뒤에는 교만과 건방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하지만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지만 진실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가식됨으로 뭔가 위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든의 갈등,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문제는 우린 여전히 너무도 쉽게 다른 이들의 흠과 죄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습게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결국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만듭니다. 우린 이때 주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을 인하여 다른 이의 흠과 죄를 보던 눈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 돌을 던져서 그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했는데 결국 그 돌맞아야 될 대상이 그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이제 한둘 다 떠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단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동자로 그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한없이 조용히 바라봐 주십니다. 지켜봐 주십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여인은 두렵고 무섭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초조한 마음이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향하여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어쩌면 생각해보면 지금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를 진짜로 정죄하고 그를 진짜로 심판하고 그를 진짜로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중반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구를 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완전 구세주를 만난 거죠. 몇 천 번, 몇만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라고 인사를 드려도 부족할 판입니다. 나같이 그렇게 부족한데 마땅히 돌맞아 죽어야 될 자가 저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복음은 용서이다. 복음은 용서이다. 예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적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자신도 마치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무죄다. 너는 이제부터 무죄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순절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셔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용서임을 알았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심각한 죄인에게 보혈의 피를 덮으시며 무죄를 선언함으로 다시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살피는 겸허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의 죄와 흠만을 보던 시선을 이젠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시어 무죄 선언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용서의 복음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역시 사람들에게 붙잡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여인과 같은 현행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범죄 사실을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듯 세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떳떳한 게 아니듯 어쩌면 속으로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단숨에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로 덮으시며 무죄를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